열려라 과학세상.
과학 관련 소식과 흥미로운 과학 원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열려라 과학세상 58번째 시간입니다. 열려라 과학세상은 먼저 최신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투데이로 시작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기후변화가 인체에 영향을 위협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특히 식물이 제공하는 중요한 영양소를 전 세계 인구가 섭취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지난 6일 2014 국가 기후평가란 제목의 보고서를 냈는데요. 보고서는 극단적인 기후가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곡물 생산뿐만 아니라 식량 가공이나 저장, 운송, 그리고 판매 방식을 바꿔서 그 결과 농업 생산을 방해하고 식량 안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이은경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농작물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지구촌 기상이변이 1차 피해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2차 피해를 몰고 올 수도 있다는 이 전망이 나왔습니다.
예, 기상이변과 식량위기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뭔가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2050년쯤에 가서는 기후변화로 쌀이나 밀, 옥수수, 콩, 완두, 그리고 수수 같은 작물에서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소인 아연과 철이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대학 보건대학원 소속 과학자들이 최근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실은 논문에서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개발도상국에 사는 약 20억에서 30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밀과 쌀, 콩 작물에서 생존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 가운데 70% 이상을 얻는데요. 하버드대학교 환경보건대학의 사무엘 마이어스 연구원은 자신들의 연구 성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What our study is showing is that, you know, unequivocally,
연구 결과 앞으로 40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감에 따라 인체 건강에 정말 중요한 영양소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연은 인체 면역 체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영양소로 인체가 설사나 폐렴 그리고 홍역과 싸우는 걸 돕습니다. 그런데 사람 몸에 철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고 아이들의 지능이 낮아지는데요. 특히나 아이를 낳은 여성이 빈혈이 심하면 목숨을 잃을 위험이 더 커집니다. 전 세계에서 약 20억 명이 아연과 철이 부족해 고통받고 그 결과 수명이 매해 약 6,300만 년이나 줄어듭니다. 여기서 수명이란 사람 일생에서 장애와 질병으로 줄어드는 해를 뜻합니다. 하버드대학교 과학자들은 인공적으로 올려놓은 이산화탄소에 노출된 식물의 영양분과 근처 들에서 자연적으로 자란 식물의 영양분을 비교했습니다. 연구진은 미국과 호주, 그리고 일본에 있는 7곳에서 곡물과 콩류 41개 종을 실험하고 여기서 나온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이산화탄소 농도가 아주 높은 지역의 밀과 쌀, 그리고 콩류에서 아연과 철이 크게 줄었습니다. 또 몇몇 작물에선 단백질도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 있었는데요.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사무엘 마이어스 연구원은 증가하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에 대처하기 위해 이산화탄소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에 견딜 수 있는 다양한 작물을 기르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For example, we looked at 18 rice cultivars and we found that some rice cultivars are much more sensitive to the CO2 effect than others.
쌀 18종을 살펴봤더니 몇몇 종이 다른 종보다 이산화탄소의 영향에 훨씬 민감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영향에 덜 민감한 작물도 개발할 수 있겠다고 우리 연구진은 생각했습니다.
마이어스 연구원은 이산화탄소에 저항할 수 있는 곡물종을 개발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아연이나 철 같은 자연 자원이 대량으로 없어지는 것을 막을 유일한 길이 이산화탄소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공룡은 먼 옛날에 이미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모든 공룡이 멸종하지는 않았습니다. 몇몇 공룡은 새롭게 진화해서 아직 살아남아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한 연구는 그 크기에 주안점을 두고 아직 남아있는 공룡의 역사를 점검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공룡이 몸체를 줄여서 새로 진화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 다시 이은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공룡과 새는 같은 가족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로저 벤슨 교수의 말입니다.
새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정말 알고 싶으면 트리케라톱스나 스테고사우루스 그리고 티렉스 같은 거대한 종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고생물학을 가르치는 로저 벤슨 교수는 학술지 플로스 생물학에 실린 논문의 주 저자입니다. 벤슨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크기와 무게에 중점을 두고 공룡 400종 이상의 진화 과정을 연구했습니다.
우리가 봤던 공룡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아르헨티노 사우루스인데요. 무게가 90톤 정도 나가는 걸로 추정되고요. 가장 작은 건 무게가 15g인 날개 달린 공룡 퀼리아나입니다. 그러니까 퀼리아나는 무게가 아르헨티노 사우루스의 약 600만 분의 1에 불과하죠.
퀼리아나나 아르헨티노 사우루스는 모두 멸종됐기 때문에 무게를 계산하려면 몸을 떠받치던 팔다리의 화석을 분석해야 했습니다.
And there's a well-constrained relationship between the robustness of those pillars.
그런데 남아있는 화석을 분석해보면 아르헨티노 사우루스나 퀼리아나처럼 멸종된 종들과 현생 포유류와 파충류에 속하는 많은 종 사이가 분명하게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넓적다리뼈의 두께를 근거로 전체 공룡종이 크기면에서 얼마나 빨리 변했는지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공룡이 약 2억 2천만 년 전에 등장한 뒤 빠르게 몸집을 불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성장률이 둔화됐고 이 거대한 동물은 약 2천만 년 뒤에 지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는데요. 벤슨 교수는 몇몇 공룡이 급격하게 몸 크기를 줄여서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해 갔다고 설명합니다.
거의 2억 년에 걸쳐서 빠르게 진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근거로 진화 계통을 세울 수 있죠. 멸종 위기에 처한 몇몇 공룡이 꾸준하게 새로운 환경을 찾고 이런 환경에서 새로운 종, 즉 새가 되는 길을 만들어 나갔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생 조류가 확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저 벤슨 씨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날개 달린 공룡이 진화하는 데 크기를 줄이는 것이 중요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설명합니다. 벤슨 교수 연구진의 다음 목표는 공룡의 다른 특징들이 장기간에 걸쳐 어떻게 변했는지 알기 위해서 다시 공룡의 다른 진화 과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투데이 이은경이었습니다.
생활 속 과학상식.
네, 일상 속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과학 원리를 통해서 설명해드리는 생활 속 과학상식 시간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이곳에 사는 북극 곰이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소식이 자주 들리는데요. 그런데 이 북극 곰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김정우 기자와 함께 북극 곰과 관련된 최신 연구 결과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과 미국 그리고 네덜란드 과학자들이 이 북극 곰의 유전자를 분석해봤더니 몇몇 눈길을 끄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유전자 분석 결과 유라시아와 북아메리카에서 살던 불곰이 북극곰으로 진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구에서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되풀이되는데요. 약 4만 4천 년 전 간빙기 때 유라시아와 북미에 살던 불곰이 얼음이 풀린 북극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빙기가 끝나고 다시 빙하기가 닥치자 불곰들이 따뜻한 지역으로 내려갔는데요. 이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일단의 불곰 집단이 북극에 고립됐고 고립된 불곰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추운 날씨에 적응해 북극곰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곰은 산딸기 등을 주로 먹는 잡식성이고 북극곰은 주로 물범을 먹고 살죠. 특히 다 자란 북극곰은 지방이 많은 물범의 피부와 지방층만을 먹어서 북극곰 지방층의 무게는 체중 가운데 절반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이 이렇게 지방이 많다면 성인병에 걸려서 오래 못 살겠지만 북극곰은 아주 문제없이 사는데요. 이번에 그 이유도 밝혀졌죠?
그렇습니다. 북극곰에게는 혈액에서 지방을 걸러내 세포로 보내는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극곰이 이렇게 지방이 많아도 문제없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지방층은 북극곰이 북극같이 가혹한 환경에서 살려면 꼭 필요한데요. 먹잇감인 물범을 잡을 때까지 버틸 에너지로 지방을 쓰고요. 또 이 지방층이 장거리를 헤엄칠 때 필요한 부력을 추가로 주기도 합니다.
북극 얼음이 대량으로 사라지자 물범 사냥이 어려워진 북극곰 가운데 일부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숲에서 먹이를 찾기 시작했고 또 불곰과 교잡까지 한다는 보고도 있는데요. 그래서 몇몇 과학자는 기후변화로 북극곰이 유전자 차원에서 차츰 멸종의 길로 들어선 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네, 지금까지 열려라 과학세상이었습니다.